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고 복습하고 또 증거하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훈을 얻고 또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받은 것이 무엇이고 또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실천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일하시며 부족하고 무익한 종의 심신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종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18편 말씀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감사함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절부터 몇 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인자라고 번역된 말이 자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죠.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광활한 혹은 넓은 곳에, 넓은 곳, 좁은 협착한 곳은 고난을 표현하는 말이고 광활한 넓은 곳은 좀 안정된 그런 곳을, 평안과 안정이 있는 곳을 표현합니다. 나를 광활한 곳,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기는 아론의 집 제사장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는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 시편 저자는 특히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가 응답하시고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음을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수들로 인한 심적 고통도 있고 육체적 질병에도 떨어지며 경제적 궁핍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하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안정된 곳에, 광활한 곳, 넓은 곳, 안정된 곳에 두시는 것입니다. 6절 계속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번역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자기 편이심을 확신합니다. 내 편,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라는 말은 나를 위하시고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확신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여 의를 행할 때 생기는 확신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런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 자기 편이라는 확신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를 미워하는 자가 여호와의 보응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표현은 그를 의지한다는 뜻이며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호와께 그 일을 고하고 그의 구원을 호소할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말한 것은 사람의 힘은 제한적이나 여호와의 힘은 무한하시며 또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으나 여호와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10절 계속 보십시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나 영어성경들은 아쌌으나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역시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령 영어 성경을 보니까 왜냐하면 왜 끊는다고 내가 믿게 되냐면은 그런 뜻으로 번역한 것 같은데 정령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 말을 보진 않았지만 키라는 말이 그런 뜻일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령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그는 개인이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한 자처럼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때때로 주위의 이방 나라 연합군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 번 지금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즉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심으로 원수들을 이길 것입니다. 이겼고 이길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원수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독침을 쏘려 하는 무서운 벌떼같이 그를 애워쌌지만 가시덤불에 불이 요란하게 타나 오래가지 못하고 곧 꺼지듯이 그들의 공격도 그러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시덤불에 불을 막 붙으면은 요란하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꺼지죠. 그처럼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할 때는 큰일 났다 싶지만은 큰일 난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곧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를 말로 폭력으로 넘어뜨리려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를 도우셨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감사를 올린 것입니다. 15절 계속 보십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 행사는 행하신 일들이죠. 여호와의 일들,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지금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비록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긍휼로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시대나 비슷합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그렇게 시편 저자는 표현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쁜 소리입니다. 원수들의 비난과 핍박과 위협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으므로 그의 슬픔과 그의 두려움은 변해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의 구원이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죠. 예. 오른손, 여호와의 그의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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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의 손입니다. 예. 그의 오른손, 여호와께서는 전능자이시며 그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그는 오른손을 높이 들어 권능을 베풀어 의인을 해치는 자들을 벌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저자는 자신의 부족 때문에 여호와의 징책을 받아 거의 죽을 지경에 떨어졌다고 느꼈으나 그는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는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내가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 지금 체험한 일들, 자기가 고난 가운데 죽게 되었다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도우셔서 구원을 얻은 이 일들을 포함한 이런 일들, 개인적인 혹은 국가적인 모든 일들, 내가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간증이죠.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 성도들이 살면서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체험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의 그런 역사적 그런 모든 사건들을 흐름 속에서 그런 체험들을 조금 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유효전쟁 때 다 밀려 내려가서 저 낙동강 밑에까지 부산에 다 바글바글 모여서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집회들을 열었다. 저는 부산에서 1951년에 출생했지만은 그 상황을 어리니까 모르지만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는 갈 데가 없잖아요. 더 밀리면 저 바다에다 빠져야 되는 부산에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회개도 할 만하죠. 예. 그렇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해방 후죠. 그것이 6.25 직전에 평양에서 신사참배 가결하고 총대들이 모범적으로 신사에 가서 참배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해버렸으니까 교회가 신사참배를 총회적으로 가결하고 총대들, 교회의 대표자, 목사들, 장로들이 신사에 가서 참배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만두겠습니까? 그 나라를 가만두겠습니까? 우리나라에 6.25 같은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혹독하게 맞고 초량교회에 모여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일들, 국가적인 체험으로는 그런 일들,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있을 때마다 혹 이것이 나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그러면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성결해지고 믿음 있게 되고 겸손해지고 사람이 제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법적인 구원은 예수님 믿을 때 칭의의 구원을 이미 받았으나 성화는 실제적인 의, 성질적인 실제적인 거룩은 더디게 옵니다. 점진적으로 오고 죽을 때까지도 아직 그 성질은 성질머리, 그래서 그 성질머리는 깨지지 않고 그대로 갖고 무덤 속에 들어갈 듯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성화는 더디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되어갑니다. 19절을 보십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의의 문은 예루살렘 성전 문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가리킬 것입니다. 죄인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바로 구원의 방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이 구약의 의식법, 특별히 제사 제도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구약의 짐승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예표하였고 구약 성도는 신약 성도와 같이 그 속죄를 믿음으로, 예수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밝히 보지만은 구약에서는 짐승 제사를 통해 다섯 가지 모든 제사들 소재도 사실은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유화의 향기, 근래의 번역 영어 성경들의 번역대로 그 뜻이 원어의 뜻이 그 뜻이라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유화의 향기라는 말은 속죄입니다. 이것이 속죄, 성경적 속죄 개념의 중요한 한 단어가 유화라는 단어입니다. 유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는 속죄를, 그 속죄를 제사 제도를 통해 번제 말할 것도 없고 소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핵심은 속죄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 속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봅니다. 구약 성도도 신약 성도도. 시편 저자는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기 때문이며 심한 고통 중에서 죽을 것 같은 공경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 보십시다. 건축자의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머릿돌은 보통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서 모퉁이에 세우는 그것이 다 기초석의 중요한 머릿돌입니다. 기초석이 되었나니 혹은 되셨나니, 이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메시아를 상징하니까 존칭어를 써봅니다. 기초 머릿돌이 되셨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마가복음 12장 10절로 12절,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등에 인용된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미워하였고 그를 정죄하여 죽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되셨다. 머릿돌은 건물의 요긴한 기초석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죄인들이 십자가에 죽게 했던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표현대로 그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을 승리의 일이 되게 하셨고 사람들의 심히 죄악된 일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신기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를 성공처럼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신기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대표적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고 그것이 인류의 모든 많은 택자들의 구원이 되게 하신 사건이죠. 24절 보십시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여호와시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시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혹은 오시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날, 곧 메시아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십자가의 죽음으로는 아직 그것이 증거되지 않고 부활할 때 와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죽고 마실 주님이 아니다, 무덤에 묻히고 마실 주님이 아니고 무덤을 비우시고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히 증거되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죠.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일은 성도들에게 참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교회가 맞질 않아서 어떤 우리 질문을 매일 질문한 거 제가 요새 하도 정신이 바빠서 답장을 못하고 있지만은 참 교회를 찾기 위해서 제발 CCM 좀 안 하고 좀 조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없는가, 아마 그걸 찾으시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면도 있는데, 교회마다 교회마다 드럼 세트가 없는 데가 없고 요새는 오르간은 별로 인기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오르간을 이제는 다 치워버리고 드럼 세트를 놓고 신나게 크리스찬 락을 연주를 해야,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교인들도 다 흔들고 좋아하고 젊은이들은 열광하고 내가 세상에서 즐기던 것이 바로 교회 오니까 더 잘할 수가 있구나 하고 즐기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목사들은 성경을 충실히 강론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또 복습이 되고, 아, 그렇지, 내가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지, 그것이 그렇지. 성경은 사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너무 성경을 기발하게 새롭게 하는 것은 오히려 수상한 것입니다. 성경은 옛날부터 다 그렇게 믿어오는 그 내용, 성경의 교훈, 교리와 생활 교훈은 옛날부터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될 것과 행해야 될 것, 믿어야 될 것이 다 교리가 돼서 신조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나왔고, 또 우리의 대요리 문답, 서요리 문답에 보면은 십계명을 강론하면서 거기도 생활 교훈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교리와 윤리는 옛날부터 다 확정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문제지, 지키지를 못해서 성화가 너무 미흡해서 문제지, 몰라서 그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또 그것을 복습하고, 교리도 다시 복습하고, 또 생활 교훈도 또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또 복습하고, 성도들 간에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고, 성도들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은 어느 교회 가든지 가서 설교가 거의 비슷하고 똑같고, 성경을 다 똑같이 해석하고 거기에서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다 또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복습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러면 멀리 갈 것도 없고 다 동네 교회를 가면 다 되는데, 참된 교회를 찾지 못해서 멀리서 와야만 되는, 이것이 말세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일, 그리스도인은 이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오늘 본문에 구하옵나니, 여호와시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찬송가 가사에 어디 또 성경에도 신약성경에 나오는 호산나, 어린아이들이 오는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성경에서 구원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원수들의 핍박으로부터의 구원일 뿐 아니라, 그것도 구원입니다. 가난에서 건져내서 먹을 것 좀 얻게 되는 것도, 예, 그렇죠. 굶으면 죽으니까 죽지 않고 사는 것도 구원이고, 병 걸려서 아파서 죽으면 안 되는데 고쳐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원수들의 핍박으로부터 원수를 막아주셔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구원에 보다도 중요한 개념은 죄로부터의 구원, 또 죄의 형벌인 죽음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의 불행, 세상의 불행의 원인이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죄 씻음,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것입니다. 죄 씻음을 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이신칭의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다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기 와서 새롭게 죄 씻음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 씻음 받은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렇지 않고 구도자들이 교회에 오긴 오지만은 와서 그들이 깨달아야 될 첫 걸음은 복음을 깨닫고 죄 씻음 받고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이 첫 걸음이고, 그렇게 다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성도가 되었으니 천국 소망을 바르고 순례길에서 이제는 걷는 대열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순례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순례자들의 모임입니다. 예. 우리가 철로 역정 또 읽으시고, 우리 목사님 그러시는데 유명한 책이죠. 옛날에 부흥사들은 부흥회할 때는 낮 시간에는 철로 역정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강의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철로 역정을 강의하는데, 그 내용이 결국 성경의 내용이니까 그런 강의도 한 것 같아요. 뭐 잘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강의하는 게 좋지만은 철로 역정을 강의할 정도로 그 내용이 성경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구원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 형통이라고 표현해,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형통이란 말 참 좋은 말이죠. 형통, 그것은 평안, 평안도 형통이고, 건강, 건강도 형통이죠. 물질적 안정,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있는 것도 형통이죠. 또 그런 것들을 포함할 뿐 아니라 영생이 형통이고 영광의 천국이 형통입니다. 영생과 영광의 천국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결과인 형통입니다. 형통케 하소서. 평안을 주소서. 심적인 평안, 건강도 주소서. 물질적인 안정, 땅 위에 사는 동안에 부자는 아니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소서. 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주실 것입니다. 또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초월하는 영생을, 그리고 영광의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의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이시며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그의 일과 영광을 위해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27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옛날 영어성경은 반대로 번역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시라.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시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여호와. 제가 요새 시편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게 내가 여호와 이름, 그걸 우리가 신학교에서 여호와는 명칭이 분명하지가 않아서 그것은 왜 아도나이의 모음자를 붙인 것이고 어쩌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좀 이름 명칭을 무시해 버려서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별로 주시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엄청 더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마 내 기억에 저 6, 7번, 6, 7천 회 이상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1.5배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영어 성경에서는 다 죽어버려서 주님이라고만 다 번역한, 대문자 주님으로 번역한 그거를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이름이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름인 게 분명해요. 시편이나 잠언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아까 말한 대로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명칭 중에 여호와의 이름이 훨씬 많은 그런 명칭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희생은 제물이죠. 짐승 제물. 주는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주님을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영원자존자, 주권자, 언약 이행자, 은혜를 베푸는 자, 이런 뜻이 있다고 신학자들은 거기에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영원자존자. 여호와께서는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은 죄사함과 구원, 평안과 건강과 영생을 주는 빛입니다. 번제단은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내 모퉁이가 뿔처럼 뾰족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의 뿔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올려지며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됨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제물이 하나님께로 올려진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신다. 구원의 능력이 된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두 번 부르며 여호와와의 친밀한 관계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느끼는 친밀함입니다. 아까 말했죠. 죄를 지으면 확신이 들지를 않아요. 암만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구원을 논해도 죄를 지어보면 하나님을 앞에서 두려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매를 들어서 때릴 것 같고 그러시게 돼. 그게 또 정상이죠. 죄 짓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괜찮다고 믿음으로 다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거는 반율법주의 구원파 같은 이단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함 받은 줄 알고 실제로 계명을 순종해 보려고 부족하지만은 애쓸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입니다. 또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체험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의 도우심과 구원과 능력의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체험을 다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118편의 교훈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째로 시편 저자는 환난의 날에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애워싸며 대적하는 원수들이 많으나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여호와만 의지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경제적인 환난이든 육신의 질병의 환난이든 또 인간관계의 환난이든 사회적 환경적인 환난이든 어떤 환경의 종류의 환난이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그를 경외하고 얻고 의지해야 하며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만 의지해야 한다. 그 교훈이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오늘 시편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라 교훈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아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왔고 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암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리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사십시다. 둘째로 시편 저자는 그때 이렇게 할 때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만 의지할 때 여호와의 오른손이, 오른손이란 말 세 번이네.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오른손을 펼쳐서 건져내지. 119 구급의 대원들처럼 위험할 때 날세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듯이 도우실. 셋째로 오늘 시편에서 중요한 한 교훈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메시아 예언이죠. 메시아. 그것은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과 영생을 이미 얻었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대표해놨어요. 헬라 말로는 부정과거형이 얻었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었다 소유하고 있다. 구원과 영생을 이미 얻었고 성도들은 그것도 중요한 거죠. 얻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더욱 체험합니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죄짓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님의 피밖에 없지만은 그 의 안에서 의를 행하고 그 거룩 안에서 이미 주신 거룩 안에서 거룩한 삶을 힘쓸 때에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니 체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시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 모두들아 감사하라. 제사장들도 감사하고 직분자들도 목사도 장로도 모든 재직들도 모든 성도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감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체험이 얼마나 귀한지 감사하라. 그렇게 한 것이죠.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조금 또 나누어 싸우니 감사하며 주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낙망치 말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구원을 소유한 자들로서 주님 늘 주님 앞에 바로 삶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체험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